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빛이 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만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이 이 땅의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하늘의 사람 같은 빛의 자녀와 같은 그런 길로 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를 않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의 대부분은 내가 살은 그 주거 환경들이 관심의 대부분이고 또 부모로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교육 환경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그건 뭐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만 좋으면은 그건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과 또 관심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관심을 갖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내 삶과 연관된 주변 환경들 그런 걸 알고 싶어 하고요. 또 그 외의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게 뭐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실 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사는데 물이 없으면은 못 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제 물을 마시고 살면서 그 물이 어떻게 해서 내 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물이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 입에 들어왔느냐 그런 걸 몰라도요.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거든요.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수도만 들면은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 필요도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햇빛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고 공기가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역시 이 햇빛과 공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관심도 안 둬요. 그런 걸 알지 못한다고 해서 뭐 햇볕이 가려지거나 또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그 이유로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알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르면 이제 삶이 불편해진다면은 그걸 또 알려고 뭐 하겠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면 불편할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늙은 마귀 학원을 다니면서까지 그 영어를 알려고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알고 잘 알았으면 좋겠는가,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물어봤을 때에 뭐 성경을 몰라도 된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영어는 몰라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왕이면은 성경도 많이 알고 영어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겠는데, 하지만 그 솔직한 어떤 그 속마음이라는 거, 어쨌든 성경보다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영어를 더 잘하고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마음이 있다 해가지고 부모가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부모라면은 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모르면은 세상 사는데 좀 불편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이지만은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이 세상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부분이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밀접하게 연관이 안 돼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짐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잘했으면 그런 쪽으로 마음이 괴로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의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이 기울어져 있느냐, 그겁니다. 얼만큼 알고 싶어하고 얼만큼 관심이 흘러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 종말의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성경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것 하나로 이 말씀을 대하는지, 뭐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나와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다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에게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내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도 뭐 무관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몸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을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는 집의 터가 막 흔들리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집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덤덤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축가가 와가지고 야, 이 집은 터가 잘못되어 있어, 너무 약하고 집안이 약해가지고 곧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 들으면서도 뭐 덤덤하게 그냥 계속 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이 집안이 터가 약한가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좀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할 것이 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터를 담고 살고니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한 도시의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 멸망은요, 한 도시의 멸망으로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결국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멸망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면은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한 사람들의 사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은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예루살렘은 정말 특이한, 특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버리고 성전까지도 박살내버리신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 뭐냐는 것이죠. 예루살렘조차도 무너진다면 이 세상에는 무너지지 않을 뿐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이 세상에 이 세상 자체가 통째로 무너지고 말 때가 있다는 걸 보여준 전초전이죠.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종말의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마치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들 알고 있고 그건 정말 내게도 있을 사건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내가 죽는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내게 벌어질 그 일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제 있느냐는 것이죠. 관심들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그런 세상에는 관심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있고 대적하는 것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많은 흡족하셨고 기뻐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런 세상에 미움도 있고 대적하는 것도 있고 시기하는 것도 있고 분노도 있고요.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잘 어울려서 돕고 그렇게 지내지는 못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죽이고 죽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어 왔던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세상이 분명해요. 완전치 못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악한 그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그 세상의 종말 끝, 그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 또 다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무너질 거야 끝날 거야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막을 내려버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남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 심판으로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임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그 예수님의 나라에 관심이 가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말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거기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대로 세상은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끊이지 않고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사랑이 쉬고 사람들마다 항상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자기 위주로. 나밖에 모른다 그 얘기죠. 남이 불편한 건 나 몰라라 합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불편한 건 참지를 못합니다. 미워하고 대적하기 일쑤고요. 서로 칼날을 세우고 서로 베이려고 피 흘리려고 길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야 이게 뭐 그냥 그러려니 이리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요. 이 세상이 또 악하니까 뭐 이렇게 체념받아 살지 마시고요. 세상이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란 말입니다. 세상이 정말 싫다. 이 세상이 정말 싫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생각에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자는 것입니다. 목욕탕을 갔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목욕탕 형편없습니다. 목욕비는 다른데 뭐 더 비싸고요. 근데 시설은 형편없고 들어가니까 아주 더러운 악취가 풍기고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목욕하고 나오면 기분 찜찜하죠.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목욕탕을 좀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목욕탕이 없다면 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그 목욕탕을. 더러워 또 비싸도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딘가에 누군가가 목욕탕을 새로 짓는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자연히 그 목욕탕에 마음이 가는 것은 맞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목욕탕이 정말 더럽고 추잡하지도 않고 싸고 좋다면야 뭐 다른데 목욕탕 진다 해도 그래 하면 관심을 안 가겠지만은 정말 지금 있는 목욕탕이 더럽고 추잡하고 비싸고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다른데 목욕탕을 짓는다 그 얘기 들어올 때에 야 그게 어디에 있노 그 목욕비가 얼마고 깨끗하겠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뭐 사는 것 자체가 더러우면 더러운 목욕탕도 괜찮겠지만은 자연히 그 새로 짓는다는 목욕탕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신자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게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요 백날 말에 뭐하랍니까? 백날 말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안 가요. 지금 세상도 괜찮은데 뭐 살기 좋은데 또 다른 세상 예수님 나라 그거 내가 죽으면 가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까짓 거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야 그 나라 어떤 나라일까 귀찮게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 뭐하냐 뭐하냐 그 말이죠. 지금 사는 세상도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살만한 세상입니까? 깨끗한 세상입니까? 지금 세상도 뭐 살만 합디다 이래버린다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눈은 거의 소경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면요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곳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악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뒤에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징조, 멸망의 징조가 우리 눈에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아, 난 살만해. 난 참 좋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버린다면 그것이 이제 전혀 어떤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밖에 더 되냐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정말 사랑이 식었다는 그게 느껴지면서
불법이 성행하구나. 그게 보여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야 세상이 악하다. 정말 더럽다. 내가 그렇지. 이렇게 여겨진다면은 예수님의 나라. 인자가 오셔서 새롭게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나라에 마음의 가증은 당연하죠. 새 나라에. 이 세상과 다른 나라가 인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생각을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인자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서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없는 나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없고 경쟁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다툼이 없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풍성한 그런 나라가 인자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실현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까? 이 나라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느냐는 거죠.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그 나라가 그냥 뻥으로만 들립니까? 단지 어떤 인간 이상 그렇게만 여겨지고요. 그러나 제가 말한 예수님의 나라는 뻥도 아니고 이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세상에서 아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사는 나라다. 뭐 좀 말만 들어도 좀 뭐 좀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약한 나라로 보여지면서 그래서 무너질 것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면은 인자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인자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신자로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어쩌면 뭐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과연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항상 뭐 하나 그냥 몽상이 아니냐는 그렇게 치부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오셔서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또 인격들이 낮았다 해가지고 세상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건 세상은 변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알고 싶어하는 것도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6절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과 그 때,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종말 끝에 대해서 날과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것은 100% 다 거짓말을 아시면 됩니다.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데 누가 그걸 정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과연 모를까 하던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날과 때를 예수는 몰랐다. 그 얘기는 결국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예수는 몰랐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 때를 몰랐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 지식 어떤 지식의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에 어떤 때 날과 날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날과 때란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심판은 천사의 소관도 아니고 아들의 소관도 아니에요. 이 심판은 오직 아버지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아들도 심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죽여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길을 가신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또 설사 우리가 그 날과 때를 안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자가 임하는 문제가 뭐 인자가 임한다고 단분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적감기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인자가 임한다 또 세상 끝이 온다 했을 때 그걸 단박에 알 수 있는 어떤 표적감기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치 뭐 세상이 막 요동을 치고요 또 29절 말씀대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막 떨어지면서 예, 그런 징조와 함께 멸망이 임하고 인자가 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인자가 임하는데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뭘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하냐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안다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 이것이 뭐 평소와 다른 색다른 현상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매년 보는 일상적인 자연적 현상입니다. 특이한 게 아니에요. 인자의 임함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 문제가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뭐 색다르고 놀라운 현상과 함께 징조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인자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든 인자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입니다. 기근, 전쟁, 지진 그런 것이고 무엇보다도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사랑이 식어져 있는 이 모든 걸 보고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처럼 그 전쟁, 기근 또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특이한 현상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눈만 뜨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그 징조들 보고 살면서도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나라도 생각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그 때를 안다고 해서 그게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령 뭐 인자가 2011년 9월 5일 내일이죠. 임한다고 가십시다. 자 내일 됐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내일 딱 될 때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늘 보겠죠. 행여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까? 그래서 이상 구름 생기면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구름 이상해지면은 아 주님이 행여 저 타고 오시는 게 아닌가? 하늘만 못 빠지게 바라볼 것이고 말이죠. 행이 하늘에서 나팔 수 있는 건 아닌가? 그거 듣고 있을 것이고 천사가 보이는지 아니면 하늘 군대가 보이는지 자 그렇게 나타나지기를 하면서 기대하고 그렇게 볼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없어 에이 속았단 말이죠. 그렇게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징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징조예요. 남 볼 필요 없이요. 우리가 바로 사랑 없이 살고 서로 미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던 징조입니다. 우리 자신이.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일상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뭐 인간이 그런 할 수 있나. 그렇게만 얘기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처럼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칼날 세워 대적하고 이런 모습 내게서부터 보면서도 예수님이 임하심 전혀 그걸 생각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노아의 때로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홍수로 세상이 망한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고 눈치를 채지 못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을 장가하고 이 생활에 몰두한 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버릴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홍수가 나면은 아 이제 노아의 말한 심판 시작되었구나 눈치를 채우고 또 방주로 쫓아가 문 열어달라 해도 될 것인데 그 홍수가 막 쏟아지면서 물이 넘쳐가지고 다 빠져 죽을 때까지도 그 심판을 몰랐더라 그겁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가 몽땅 죽었더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홍수 사건은 도둑같지만 갑작스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 듣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를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얘기예요. 설사 홍수가 난다고 해도 세상이 망하는 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 말입니다. 얼마나 홍수가 나면 세상이 잠겨버리겠느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홍수가 나든 말든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게 중요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홍수가 나건 뭘 나건지 간에 아이들 공부시키고 직장 다니면 돈 벌고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끝이 있을 거니까 일상생활은 그냥 그 까이까 대충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열심히 사세요. 문제는 그 일상생활을 현실의 전부로 다 여겨버리면서 그 일상에 파묻혀 사는 삶의 어리석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몰두해버리다 보니까는 세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게 이 땅인데 그 징조인데 그게 보이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이게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도 세상 끝의 징조로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의 어리석음이고 그게 노아 시대의 때와 같은 모습이고 인자가 임하는 이 땅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노아 시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이 멸할 때까지 끝날 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다가 멸망에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완성된 그날과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그날과 시간에 염두를 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삶이 완성되는 날과 때가 있다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언젠가 종말을 고합니다. 일상생활의 종말을 고할 때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과도 순식간에 단절되어버립니다. 가족이고 친한 이웃관계라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40절에 보면은요,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돌린단 말이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끝에 있을 현실이다. 그 말인데. 함께 이제 밭을 갈고 함께 맷돌질을 돌린다면은 한 가족일 수가 있고 또 친한 이웃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한 그런 이웃 관계, 가족 관계, 이것도 소용없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처럼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 구별의 근거가 뭐냐면은 깨어 있느냐는 것이죠. 깨어 있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제할 것은 깨어있다 이 얘기는 일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여자가 밭을 가는데 한 여자는 밭을 갈면서 기도를 하고 찬송 부르고 한 손 성경 보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둘 다 똑같이 그냥 밭을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두 여자가 맷돌 돌리는데 한 여자는 그냥 돌릴 뿐이고 한 여자는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넌 기도하면서 한 일 했으니까 넌 데려가겠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개 그렇게 얘기하는 이 IQ 50도 못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래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거지 듣고 뭐 설거지 하면 찬송 불려야 되고 뭐 한 심지어 부부 싸움 하면서 찬송 부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데려감을 받고 버리둠을 당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특이한 막 다른 삶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건 그냥 깨어 있냐 그 말 깨어 있느냐 깨어 있는 게 반대가 뭡니까? 잠자는 거죠. 한 분밖에 몰랐습니다. 잠자는 건데 이 깨어있는 거 잠자는 거 차이가 뭐냐면요 이게 깨어있는 게 잠깐 말하 흔히 막 기도하고 성기면 깨어있는 거 잠자는 거 안 보는 거 그래 안 하는 게 잠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깨어있고 잠자는 거의 차이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뭔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뭔가에 마음을 두는 것도 못합니다. 생각은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소망을 한다는 것,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세상 징조를 보면서 세상 끝을 생각하게 되고 인자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고 서로 미워하는 이걸 보면서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 참 악한 것이다. 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리 여기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게 소망 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땅이 싫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라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나라의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를 뭔가 특별히 다른 삶으로 보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도 항상 마음이 죽기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깨어있는 신자에게는 세상을 어떤 돈과 권력을 가진 대로 사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는 생활에만 종말이 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묻히게 되면은요,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를 보지를 못해버립니다. 징조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땅의 결국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결국,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서로 미워하고, 이걸 뿐이 보면서도 그것을 세상이 예견하지 못하다는 그런 징조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인자의 이만, 인자의 나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음도 두지를 않고 소망도 삼지를 않는 거죠. 그 나라에 살고 싶다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잠자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 날과 그 때가 이만한 순간까지 마지막을 알지를 못할 겁니다. 징조를 징조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자는 징조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꼴들, 서로 미워하는 것, 그걸 나에게서부터 보면서 나를 또 확인하면서 단지 세상이 악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징조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땅 말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그 땅에 그 나라에 속한 자를 부르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리와 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시고 이루어진 그 주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뭐가 세상 끝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얘기한 대로요. 눈만 뜨면은 보이는 징조들을 통해서 이 땅의 결국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불평과 불만은 자동적으로 묻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몰두하지 말라 그랬죠. 뭐가 일상생활에 몰두한 건지 아십니까? 일상생활에 몰두한다는 얘기는 뭐 애들 뭐 키우가는 그런 문제 막 정신을 막 쏟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몰두하지 않으면 어떤 그 애들 교육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기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몰두한다는 얘기는 내 생활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게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내 일상생활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감사가 없는 거 이게 내 일상생활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내 생활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남보다 나은 생활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더 좋은 생활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내가 보일 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일상생활을 하시되 그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몰두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 생활과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정말을 구할 이상 생활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들 이상 생활을 한다, 나들 이상 생활을 한단 말이죠. 동일한 것은 진주를 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쪽에서 한쪽은 낫고 한쪽은 부족해도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님 오셨다는 사실, 그 주의 십자가에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하시고 성실해 나가시되 몰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두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 못한다 해가지고 남 얘기하면서 막 누구누구에는 1등 한다더라 하면서 닥달하지 마시고요. 그래 잘했다. 너는 니들로 살아라. 그렇게 나가시라 그 말입니다. 신자는 징조를 통해서 세상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자에게만 징조가 징조로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징조를 보면서 이 세상 싫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온 소망을 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징조가 우리의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인지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할 세상이고 결국 끝이 있을 이 땅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르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이 향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생활까지도 정말이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우리 주님의 나라, 정말 평강에 완성된 그 나라를 마음에 두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십자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